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11장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뒤두물어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러프하게 나누면. 그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10장까지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종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 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나눠드린 구조에서는 조금 달리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눠드렸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이었죠. 그 두 번째 부분이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일곱 가지 표적의 부분이었어요. 그걸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기간 동안의 그 강화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네 번째 부분이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후기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그 학자들은 두 번째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세 번째 부분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한 구조로 요한복음을 보면 서론 표적들 또 표적의 실제화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후기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 와서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책인 13장에 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13장부터 전개되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예시하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해요. 그런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모으시는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표적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표지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 세상의 그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 강해를 한번 들으세요. 근데 그 일곱 표적의 책이 어떻게 열려요? 표적의 책, 일곱 표적의 책이 어떻게 열려요? 큰 제목을 딱 달아놓고 그 뒤로 일곱 개의 표적이 쭉 달리는 거거든요? 표적이 어떻게 열릴까요? 1장 51절 한번 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그 뒤에 일곱 개의 표적이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의 그 표적의 책 제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일곱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또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현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거라 그랬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하늘의 풍요와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거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이 생겼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하늘의 것과 하늘의 풍요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적 표적들인 그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의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인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무엇을 가리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표적으로 요한복음의 표적이 이제 끝나고 일곱 개의 표적이 끝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실체를 설명했던 표적이 이제 그 일곱 개로 다 끝나고 이제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그 표적은 구약의 종결과 완성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을 써서 일곱 번째 표적인 거예요. 요한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잘 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표적들의 실체이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마르다가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어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어구예요. 그건 구약이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건 구약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설명이 되는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26절에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오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을 가리키는 건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사건, 즉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임이 그 두 어절의 대조에서 잘 나타납니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일곱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구약적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앞절은 구약, 뒷절은 신약으로 딱 대조를 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구약.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 두 어절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향유를 주께 부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의 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여자의 머리털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비로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쭉 공부했는데 거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어절 한 어절 빼놓지 않고 다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중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왜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라는 이런 설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요 다음 장인 12장에서 나와요. 근데 요한이 지금 12장의 이야기를 11장에다 소급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 세 가지 공관복음이 다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라는 그런 요한의 판단 하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이 12장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끌어다 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임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그 개괄적인 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볼게요. 10장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해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또 요한의 증거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전 설명이 붙어있죠. 이건 11장에 붙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는 11장으로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행이죠.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어떤 이가 등장하죠? 요한이 등장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런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죠.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이었잖아요. 그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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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 해서 창세기의 7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그 사흘째 되던 날에 그 7일째 창세기의 그 안식에 대비되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7일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표적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역시 나사로의 사건도 일곱 번째 표적이죠. 근데 일곱 번째 표적 앞에 요한복음 1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 요한이 지금 무언가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사건도 일곱 번째 표적이고 둘 다 일곱 번째 것이에요. 그 앞에 나열되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요한의 증거, 많은 이들이 돌아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한 동일한 구조를 일부러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39절부터 42절까지는 안 들어가도 괜찮은 구절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의 구조를 심어놓았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렇게 비로소 그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된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로 와보자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픔이죠.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쏟아부어져서 그가 살아났어요. 기쁨입니다. 둘 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생겨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하여 그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하는 형국으로 지금 이 표적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정결례식을 행하던 항아리라고 그랬죠. 근데 정결례식이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몸을 닦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비어있었다는 건 너희들은 율법으로 절대 이 잔치를 잔치로 만들 수 없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잔치가 잔치가 되기 위한 나의 피가 부어져야 잔치가 비로소 혼인잔치가 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잔치를 잔치로 완성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교회의 출애굽 사건, 교회의 구속 사건이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로 가볼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주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지금 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모습은 요단 동편에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형국, 그걸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예수님이 넘어간 곳에서부터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는 뭐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제자 를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나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망을 상징하는 여리고를 때려 부시는 거나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산거가 2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막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상황이죠. 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어구가 나와요. 3일 후에라는 어구예요. 그 어구는 3일째에, 사흘째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 며칠을 더 유하다 가시죠? 이틀을 더 유해요. 사흘째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열두 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일부러 사흘째에 건너가시고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3일째에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성경이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흘이라는 단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등장하죠.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이렇게 넘어왔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이게 여호수아 3장의 3일째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된 그런 표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여호수아 4장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사망을 모두 먹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려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사망 마치 골리앗 같은 그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린 양의 십자가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다음에 주님의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기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그 기적을 일으킨 자를 죽인다니까요. 기적이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풀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에는 주님의 유월절, 즉 어린 양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뒤에 주님의 유월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유월절은 무죄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죽어야 할 장자들이 거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 지킨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지킨 게 유월절,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 나사로를 살려내고 유월절을 지킨 거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거나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쵸? 사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무죄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의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진 것이 이제 실제 유월절이 오는데 그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고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를 살려내는 것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어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첫 번째 상징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렇게 그들의 죽음이 되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이 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그들은 그 사망에 꼭 붙들려서 죽음으로 결론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은 나사로의 죽음도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깜짝 쇼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 이 공간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참과 섬김 이런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공의와 사랑 이런 것이 한 번에 쏟아 부어진 한 번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으니까 우리는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그 아들의 공로 어린 양의 유월절에 의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게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요 4절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시체인 우리의 상태와 또 그러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장사를 지냈다는 건 이게 죽은 게 확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난 거니까 그 나사로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다 가신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우리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말 개혁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말이 있는데요.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앞에 헬라오 우운이 빠져있어요. 우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말이 돼요? 너무너무 사랑했으면 바로 달려갔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금방 안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병이나 고쳐주고 그렇게 그냥저냥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를 완전한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그렇게 초죽음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죽음이 된 것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막아줘? 철저하게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셨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나흘째 되면 그 영혼마저 완전히 육체와 결별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랍비들도 그랬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여지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 가는 거예요. 사흘째 가서 살려냈으면 야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거기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우길까봐 나흘째 되는 날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영혼도 떠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조지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사망에 먹혀서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짝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이 그럼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먹고 품에 안고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나흘째 되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시체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품에 안고 완전히 죽어서 그 사망을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지금 나사로의 에피소드에 오롯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을 때나 아니면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을 때 어떻게 고치셨죠? 그냥 말로 고치셨어요. 내가 갈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주님이 어떻게 초라한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냥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개가 거기서 날 거예요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사로를 고치실 마음이 있었으면 나사로야 나라 그랬으면 낫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고치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미적미적 이틀을 뭐 하셨는지 몰라 하여튼 거기서 이틀을 미적미적 그렇게 있다가 가신 거예요. 그거는 고치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뭔가 이야기할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요. 14절 볼까요? 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놓고 내가 참 기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참 기뻐한다. 그런데 그건 너희를 위함이었다 그래요. 왜? 너희를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당신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나사로를 죽이시는 것도 불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를 죽도록 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새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라면 자식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글로 가면 죽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쳐주고 목숨이나 부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기 보시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야 참 저 사람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었나 보다 저렇게 우는 걸 보니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축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37절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정반대로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울고 있다. 그렇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력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단 말인가? 저 사람은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사랑의 내용은 천양지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병 안 고쳐줬다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고 또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게 놔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영원한 생명, 믿음,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를 종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망이 어떻게 격파가 되는지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문상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무언가를 호되게 꾸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 다 타라소도 역시 분을 못 이겨서 크게 치를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내가 이제 곧 살려낼 건데 이것들이 나를 못 믿고 울어? 그래서 이렇게 치를 떠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사망의 세력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그 분노하심이 사망에게 돌격하여 그 사망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그 예수님의 눈물은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어차피 살려내실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눈물에, 그들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물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증상들을 겪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나사로 이제 곧 살려낼 건데 아이고 어쩌다 죽었니? 그거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편 56편 8절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거든요. 거기서 너무 많이 힘들어갖고 다윗이 많이 울었다 그래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을 정도로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럴 것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때려 죽인 골리앗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거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몰고 가실까요? 이 세상에 치를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부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은 그러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 이렇게 세상에게 당하여 흘리는 아무 잘못 없이 흘리는 나의 이 눈물 하나님은 아시죠? 이 눈물 당신의 병에 담아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거기서 주의 책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우리를 침삼킬 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책에다가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걷는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그걸 전부 계수하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병을 십자가에서 전부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전부 받아다가 십자가에서 싹 말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사로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물병을 거기서 지금 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에 동참하셔서 그 눈물을 가지고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눈물병을 깨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망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눈물에 동참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병을 깨뜨리시는 십자가를 미리 힌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치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이 또 한 번 폭로가 되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놓고 그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문을 굳이 왜 엽니까? 마리아 마르다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거죠.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불신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왜 굳이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폭로할까요? 그냥 닫아놓고 얘야 나와라 막혀있으면 네가 굴리고 나와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걸 굴리고 썩어있는 시체에서 냄새까지 맡은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무덤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번드르르하게 살아봐야 시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무덤 속에서 시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근데도 자기들이 꽤 잘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 그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이 세상이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 무덤 속에서 그런 시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문득문득 폭로시키세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내줘라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왜?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굳이 또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들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꼭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그 홍해와 방불한 요단강 사건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쪼개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나는 뭔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체였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시체였던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썩어가는 시체로서의 나사로의 상태가 폭로되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빨아들여서 그 사망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억지로 추론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나와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수건이란 단어와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수건이라고 번역이 된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과 동일한 단어예요. 딱 두 번 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 보세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게 수다리온이거든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있더라. 요한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부활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위로 결박이 되어 있던 그 나사로를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그러죠. 수위는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을 풀어서 놓아다니게 하라 그러죠. 그 단어가 아피헤미 휘파고거든요. 어떻게 나사로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수위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요한이 거기에서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18장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숙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결박하러 온 군대에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죠. 제자들은 풀어줘라 풀어서 놓아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피에미 휘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들을 풀어 놓아주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결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요한이 나사로의 그 사건과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사건에 똑같이 등장을 시켜서 뭔가를 지금 연결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사망에 묶여있던 수위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풀어서 자유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망의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풀려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1차 수신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딱 들었을 때 금방 다 알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11장 43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43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죠?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다라고 번역이 된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도요. 요한복음에 6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을 때 거기에 썼어요. 5번은 전부 다. 여기에만 크라우가조가 딱 한번 예외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사망에 물려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망과 사망의 열매들을 미워하세요. 엠브리마오마이 타라소.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불쾌감, 그걸 보고도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들을 탐닉하시겠습니까? 그 더러운 무덤 속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겠어요? 우리의 사망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전히 사망의 종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요. 우리는 그 사망의 열매들을 탐닉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쾌락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곧 고통과 눈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죄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이다가 튀는 것처럼 산뜻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성도에게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그냥 웃어넘겨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는 자기의 죄가 폭로되면 그냥 그것을 웃어버리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아주 파렴치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개그 프로 같은 거 좀 보세요. 요즘 개그에 나오는 웃음 코드가 뭐예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감추어두고 또 이건 나만 갖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공개석상에서 무대에서 폭로될 때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죠? 달인, 16년 동안. 이러면서 그건 뭐예요?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잊지도 않은 걸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 과장되어 무대에서 폭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왕비호.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려요. 그거는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려서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어요.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는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아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그게 일반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민원연에서 개그 콘서트를 청소년에게 아주 해로운 프로라고 그렇게 지목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웃음 코드는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끌고 가는지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의 통분함, 민망함을 기억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 사망에게 화를 내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기억해야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주님은 그 사망에게 매어 종노릇하던 자들의 눈물을 모두 당신의 병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눈물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문득문득 자주는 아니지만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가져다가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너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울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울었어. 내가 네 눈물 다 갖다가 다 말려버렸어. 울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서 뭐 난다 그랬는데? 하여튼 울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눈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더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고통에 여러분을 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힘내시고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모두 담아다가 전부 말려버리셨어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짜 눈물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자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